잠언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겔 말씀 통해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고 듣지 못하면 죽는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 이제 유혹을 받으러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단이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한테 이제 이 돌들로 떡덕이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신명기 8장에 나온 말씀인데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우리가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좀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경히 여기면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 이제 성경책 하면 어른들은 성경책도 함부로 이제 예를 들면 성경책 누가 베고 잔다 내지는 성경책 위에 다른 뭐 물건을 올려놓는다만 해도 심하게 혼나시는 분들이 계셨었죠. 물론 성경책 자체를 뭐 부적처럼 뭐 십자가 목걸이 달아내면 뭐지 뭐 나쁜 일이 안 당할 것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부적처럼 성경책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 자체도 이제 소중히 다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많아요. 뭐 해지고 버리지는 못하겠어요 이거를. 야, 좀 버리는 게 약간이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책을 그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책 자체를 소중히 여긴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대충 하나님 뭐 그냥 말하나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6주째 하나님 말씀 음성 듣는 거에 나누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 계획으로는 한 2, 3주로 끝날 생각이었는데 그냥 계속 마음 주시고 말씀 주시니까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주제를 계속 말씀하실까 왜 계속 이것을 말씀하실까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통과해 가지 않으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배울 때까지 계속 이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예수님들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이게 한번 바람치고 한번 태풍이 오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다 사라질 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폭풍이 일고 우리 삶에 환란이 딱 닥치면 그냥 뭐 뻔합니다. 모래성처럼 그냥 순식간에 쓸려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하나냐 진리의 토에 든든히 서봐야 되는데 거기에 안 서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 하나 딱 만나면 그냥 모래성처럼 쓸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잠언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이 책을 쓴 이유는 1장에 딱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해가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가르치는 책이죠. 훈계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있고 때로는 깨닫게 하는 우리를 교훈하는 책이 잠언이죠. 이 사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는 자녀들을 훈계하죠. 교훈합니다. 가르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죠.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 옳은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가르치지 않고 교훈하지 않으면 얘가 제대로 크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자식을 훈계하죠. 교훈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쳐야 될 때도 있어요. 어제 이제 하유가 계속 말을 안 들었지. 안 들어서 맨맨하러 들어갔어요. 하유가 맞기 싫죠. 맞고 싶어. 안 맞고 싶어. 아빠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네. 넘어가달래. 아빠가 왜 넘어가줘야 돼? 그래서 넘어가달래. 아빠가 뭘 믿고는 아빠 자기를 한번 믿어서 넘어가달래. 진짜? 그럼 내가 너네말 믿고 내가 넘어가 줄게. 알았지? 넘어갔죠. 자러 들어가는데 계속 딴짓을 하는 거야. 내가 자자 한네 번을 이야기했어. 너 혼자 자 하고 나왔어. 아니야 다를까 쫓아 나왔어. 온유 나간다고 난리치고 맴매를 했지. 하야 너 분명히 믿어달라고 하지 않았냐? 넘어가달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럼 뭐 지역사짜리가 뭐 얼마나 자기를 컨트롤 해봤지 얼마나 컨트롤 하겠어? 약속한 것 그리고 믿어달라고 했던 그 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맴매를 했지. 맴매를 하면 아빠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절대 좋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제 마음과 부모의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심지어는 경고를 안 들으면 하나님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 그걸 하면서 막 즐겁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좋아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올바로 가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심하게 요즘 제가 계속 예언서 읽고 있는데 무섭잖아요. 예언서 읽으면 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막 그냥 진노를 분노를 불이키지 않겠다고 하고 막 하나님 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늘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 다시 돌이키겠다.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라고 늘 말씀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잘못하니까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잠언은 교훈에 관한 책이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아니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책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 사절에 맨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이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시죠. 알려주세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자녀로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운동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네 마음에 둬라.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30cm가 너무 멀다. 머리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머리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어디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럼 머릿속에는 말씀을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해서 머리에 쌓이는 지식은 말씀은 많아지는데 정작 내려와야 될 마음에는 내려오지 않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에 담는 것은 굉장히 쉽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도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쌓이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뭐 여기 교회 다니시면 대부분 다 2, 30년 이상은 다 되신 분들일 텐데, 2,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세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주일 말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건 많거든요. 우리 머리로 아는 거는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들은 것도 많아요. 중요한 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은 머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어디다 저장해 놔야 되냐면 마음에 저장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저장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담는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영어 성경으로는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heart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꽤 많거든요. 이게 여러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히브리 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마음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심. 이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기를 하나님 원하시냐면 우리의 중심에 두라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사이드에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늘 중심에 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드에 두지 않고 머리에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둔 사람, 우리 삶의 중심에 둔 사람의 삶이 어떨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데 중심에 딱 뒀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형통하게 될 거라고.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두거나 사이드에 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이들로 가면, 이건가? 저건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아니면 내 컨디션에 따라, 폭풍에 따라, 치우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중심이 말씀이 중심에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문제가 터져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일단 센터가 확 잡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농구에 보면요, 포지션 중에 센터가 있어요, 센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의 역할은 공격을 할 때든 수비를 할 때든 뭐예요? 팀의 말 그대로 뭐예요? 중심이잖아요.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요즘 농구를 해요. 연예인들 몇 명이 모여서 동호회들 하는 농구회 지난주인가요? 마지막 게임을 하는데 여기 센터에 이제 줄리엔 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센터가 이 줄리엔 강이 이 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모든 공격에 활로를 뚫는 것도 이 리바운드를 하는 것도 줄리엔 강. 근데 이 마지막 팀이 이 예체능 팀에 아주 연구를 많이 해왔나 봐요. 이 센터가 공을 잡잖아요. 그럼 3명이 4명이서 에워싸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센터가 막히기 시작을 하니까 일단 공격이 되지 않는 거죠. 공격뿐만 아니라 뭐도 안 돼요? 리바운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도 안 되니까 공격권을 뺏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격차가 확 벌어져요. 공격이 활로를 뚫어야 되는 센터가 묶여있고 수비를 해야 되는 센터가 막히니까 팀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구에서 괜히 이 포지션을 센터라고 두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센터인 중심이 흔들리면 팀 자체가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곽슛이 좋고, 아무리 가드가 좋고, 아무리 포워드가 좋아도 센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팀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쿼터가 지나가고, 2쿼터가 지나가고, 3쿼터에 들어가면서 다시 중심인 센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팀이 다시 점수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바운더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 점수를 내주지 않게 되는 거죠. 추격의 발판이 터집니다. 농구에서 이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농구에서만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 내 삶이 왜 이렇게 요동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내 삶이 뭔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뭔가 내 삶이 뭔가 제대로 붙잡고 가는 것 같지 않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 잘 살펴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가? 나는 말씀을 머리에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제대로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인생은 결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아요. 그런 폭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터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마음에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직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작용되는 일은 반드시 삶의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는 결국 우리 삶에서 드러나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의 결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으로 심지 않으면 조금 지나서 우리의 미래는 결국 또 말씀 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을 지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성황리에 끝난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아주 재밌게 봤지. 상속자에 보면 우리 지금은 따지면 삼성과 같은 그룹의 서자인 아들이 있어. 이 회장인 아버지가 이 서자 출신 이 아들이 힘을 가지려면 든든한 백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또 다른 뭐죠? 재벌의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딸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고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서자인 네가 힘을 가지려면 얘랑 결혼을 해서 얘 백을 네가 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압니다. 제가 얘랑 결혼을 해야 제가 보험, 얘가 저의 보험이 돼줄 것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도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지만 아버지, 보험이 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을 지켜줄 때 얘라고 해서, 얘 보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를 이 보험에 둘수 없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감히 그 보험을 깨버리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든다고 해서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없고, 우리가 사고난을 지켜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절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런 걸로 심어봐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열매를 얻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이 아닌 그것은 결국은 육체의 것으로 흘러가거든요. 이런 것을 심는 사람은 결국은 썩을 것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죠. 제가 예전에 훈련받을 때 사고방식 강의하시는 분이 우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물 알잖아요. 우물 보면은 우물 맨 위에 물은 어때요? 낙엽이 떠있는 것만 걷어내면 그 물이 어때 보여요? 깨끗하죠. 그런데 거기다 긴 잡대기를 확 쑤셔놓고 한 두 바퀴만 휘저어보세요.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더러워지죠. 왜냐하면 우물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것이 내려가고 내려서 쌓여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상황이 없을 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 마치 우물의 맨 위에 물처럼 하지만 누군가가 작대기를 집어넣고 우물을 휘젓듯이 우리 인생을 한번 확 휘저어버리면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무엇을 두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뭐가 드러나요? 내 인생 내가 지켜야 돼. 역시 돈이 있어야 돼. 역시 내가 뭔가를 배웠어야 돼. 역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역시 난 예뻐야 돼. 역시 난 무엇인가를 가져야 돼. 역시 난 저 사람보다 뛰어난 뭔가가 있어야 돼. 역시 인생을 살려면 즐길 줄 알아야 돼. 역시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건 이런 것들. 내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역시 사람이 중요해. 역시 돈이 중요해. 출세해야 돼. 직업이 중요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게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물 위에 떠있는 정도일 뿐이에요.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때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상황이 진짜 벌어졌을 때 나오는 마음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결국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이 믿음을 이것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 삶의 결과가 썩어질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뭐 특별히 뭐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왜 난 자꾸 썩어질 것을 먹고 있을까? 이상하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은 어디에 돌아? 마음에 돌아. 마음의 중심에 돌아. 네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내 말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차 있는데 여기에 내가 먹고 싶은 커피를 넣을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내가 먹고 싶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려면 뭘 해야 돼? 이 물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걸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꽁꽁 싸매어 있으면 하나님 6장 7절에 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 바보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데도 또 이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진짜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알아요. 하나님 다른 거 있는데 하나님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없인 여기는 것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가르쳐달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제가 버리겠다라고 주님께 회개하시면서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돌아 두 번째는 내 명령을 지키라. 근데 이 지키라는 말이요 그냥 우리 한글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준행한다는 의미도. 하지만 이 지킨다는 것도 다른 전형들 찾아보니까 영어로 keep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keep 우리가 keep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뭐 doing 행한다라는 의미로 쓰지 않고 keep이란 단어를 영어. 그래서 또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단어 이런 의미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지켜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지키라 라는 의미를 썼어. 이것이 우리가 아주 쉽게 다가오는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함께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지키게. 이 단어가 명령을 지키려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불을 이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지키게 불검으로 돌게 하셨어요. 이 불검이 도는 이유는 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불검을 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래. 우리가 행한다도 같은 중요한 의미고 맞는 의미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보호, 울타리를 치는 하나님의 말씀. 왜요? 왜 쳐야 될까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뭐하지 못하게? 접근해 오지 못하게. 무엇인가 이것에 접근해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이곳에 와서 바꿔쳐가지 못하게 뭐하라고요? 지키라. 그래서 이 말씀 쭉 밑에 내려가 보면요.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렇지 않잖아요. 뺏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 마음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내 삶의 습관을 쫓아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두 번 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말씀 듣고 문 열고 나가면 까먹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가서 오늘 뭔 말씀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늘 살았던 대로 사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면요, 순식간에 뺏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도 두는 것도 어렵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검으로 나무를 지키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뭐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자체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지키지 않으니까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리니까 남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 마음은요 비어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상태는요 결코 비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키래요, 말씀을. 원수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한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2014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잘 지키셔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원수가 와서 빼앗고, 원수는요 말씀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갖고 뭐해요? 장난을 치죠. 살짝 바꿔놔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게 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도요 사단이 속삭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졌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보다 결코 잘나지 않았잖아요. 사단이 좀만 장난치면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잘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적이 오는지 아니면 두는 부릅뜨고 지키듯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눈을 딴데둘 수가 없는 거죠. 한눈팔면 저기 어디서 저기요 바보예요. 꽹과대 치면서 횃불 들고 적들이 쳐들어옵니까? 아주 깊은 밤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칠흑같이 어두울 때 어둡게 변장을 하고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들어오는 게 적이에요. 적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꽹과대 치면서 소화 소리치면서 횃불 들고 나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오지 않잖아요. 그 눈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키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뭐 한다?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켜야 사는 거예요. 안 하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뺏기거든요.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말씀이 있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혼란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복잡한 대로 계속 둬버리면 결국 마음 뺏겨버려요. 말씀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특별히 쉽게 무너지는 영역이 있으면 여기는요 경계태세, 특별 경계태세를 써야 되는 곳이에요. 특히 여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쉽게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거가 무엇인가 무시당하듯 쉽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단이 그 부분을 알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깨져버리면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을 안 지켜요. 쉽게 무너지게 내비둬 버리는. 누가 한번 훅 들어오면 그냥 마음 자체를 훅 무너뜨려서 그냥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 빼앗겨 버리지. 마음 지켜야 돼. 특별히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질 때. 무너진 영역을 여러분 아세요? 알면 그 부분에 특별 경계 태세로 치. 등 부릅뜨고. 딱 뭔가 내 마음이 무너뜨리는 게 오는구나. 알면 마음을 굳게 붙잡을 줄 알아요. 그 안에 있는 말씀 자체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꽉 붙잡고 버티셔야 돼요, 그 순간. 그렇지 않으면 마음 확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마음 무너지잖아요. 말씀이 뭐가 없어요. 그냥 냅다 그냥 확 나가고 그러면 다 무너져. 사단은요 쾌재를 부르시고 아 내가 또 성공했구나. 내가 이겼구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특별히 관계. 여러분 특별히 부부 안에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잖아요. 서로 긁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을 7년 동안 살아 아, 있어요. 그 부분이. 그거를요. 어느 한쪽에서 잘 붙잡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어느 며칠 전에는 야, 또뭐 긁히죠 막 긁어요. 긁는 소리가 들려요 막 올라오죠. 그래서 막 아니 네가 긁어서 내 마음에 너덜너덜해졌다라고 제가 뭔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딱 말씀. 성훈아 왜 누군가 던진 창을 네가 다시 잡아서 네가 다시 던지려고 하냐? 이 세왕 이야기의 책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그 창을 다시 빼서 사울에게 던지지 않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셨고 다윗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인정하셨죠. 아마 다윗이 똑같이 빼서 사울에게 던졌으면 절대로 다윗은 다윗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죠.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왜 창이 날라오면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을 그래 한번 나 죽여봐 하고 맞지 않았어요. 창이 날라오는 자예요. 다윗이 하는 것은 뭐예요? 피해. 관계 안에 말이나 행동 안에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창이 날라오잖아요. 맞지 마세요. 맞아놓고 내 마음 무너졌다고 해놓고 같이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날라오잖아요. 뭐예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담이 그래 내 마음에 상했다 해서 그 마음 네가 잘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안 피했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피하세요. 왜내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내 마음 지키는 건내 몫이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말씀 잃어버린 건내 잘못이지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에 이렇게 돼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몫은 내가 먹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할 만한 창이 날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 붙잡고 마음을 지키게 눈은 부릅뜨고 있지 아니면 창이 날라오는지도 모르죠. 창 맞을 대로 다 맞고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지고 나서야 아, 내 마음이 무너졌구나 이러면 다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기도와 말씀을 쉬어버리면 정신 차려줄 수가 없고요. 창이 날라온 내가 창을 던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게. 날라오면 뭐예요? 피해. 그리고 뭐 하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그래야 서로를 지켜줘요.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쉽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특별히 내 마음을 잘 살피고 있어야 돼요. 좀 피곤해요. 여러분, 집은요, 쉬고 싶은 곳이잖아요. 쉬고 싶은 곳은 좀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집인 것 같아요. 왜냐면 편하고 싶고 쉽게 있고 싶다 보니까 그냥 다 경계를 그냥 다 풀어버리는 거야, 다 서로. 그럼 뭐 이제 서로 가장 평안하고 쉬어야 될 집이 가장 큰 전쟁터가 되어버리죠. 그러지 않게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면 좀 피곤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사역할 때도 공생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아, 내 마음이 어렵구나.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구나. 말씀 뺏길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똥꼬에 힘딱 주고 말씀 딱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성령님 제가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제 마음의 감정에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제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서로 알잖아요. 관계하면서 알잖아요. 사역하면서 알잖아요. 부부 안에 알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16년 동안 그랬어요. 네가 잘해라. 너만 잘하면 나는 괜찮다. 왜 6년 동안 살면서 안 고치냐? 그냥 그랬어요, 6년 동안. 아,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뭔 얘기하면 다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느껴버리는. 뭔 얘기를 해도.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알면 알수록. 그리고 누군가 날 어렵게 하면, 아,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말씀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가 형통하게 살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다. 말씀을 지키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다른 걸로 지킬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지켜줄 수도 없어요. 다른 거 지키려고 하는 것에 에너지 쏟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것에,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힘을 쏟게 되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